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2026년 첫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저께 새 인사를 나눈 것 같은데 벌써 달력의 첫 장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강하셨어요? 옆에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인도의 재발견인데 파키스탄 인도가 아닙니다. 인도의 재발견.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는 지도가 있고 그 지도를 따라서 우리를 가이드하시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는 길을 닦아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미 길이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길을 닦으시는,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그게 잠언 3장 6절에 나와 있는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뜻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재발견하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위대한 약속이죠. 우리가 내 인생의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우리가 해야 할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당하면 길 자체가 없는 곳에 길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파워풀하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은 사건이 아니라 길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사건이 아니라 길이다. 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데렉입니다. 데렉. 많은 이들이 그 로또 당첨 같은 이벤트를 기대하죠. 근데 성경적인 성공은 주님과 함께 걷는 루틴이에요. 사건, 이벤트냐 아니면 길이냐. 이벤트 중심의 신앙생활은 그 관심사가 특별한 기적이나 한 번의 대박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성공의 그 데피니션 정의도 목표 지점에 도달함. 그게 성공의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 일시적인 기쁨과 마음에 있는 공허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 루틴 중심적인 신앙은 오늘의 동행, 뭐 사소한 순종,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도 보면은 내 입술의 말, 그리고 시간 사용, 이런 것들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자주 나오고요. 루틴 중심의 신앙생활에는 그 성공의 정의 자체가 목표 도달, 목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바른 길을 걷는 것, 이게 성공의,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이에요. 조금 다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지속적인 평안과 견고한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2016년에 개봉한 그 썰리라는 영화예요. 한국 제목은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 이렇게 번역이 된 영화인데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고 톰 행크스가 주연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2009년 1월 15일 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뉴욕의 허드슨 강에 불시착해요. 승객 155명 전원이 무사고로 생존합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한 지 딱 2분 만에 사고가 발생해요. 공중에 850m 정도 공중에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캐나다 거위 떼가 비행기 양쪽에 막 몰려온 거예요.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서 양쪽 엔진 두 개 다가 이렇게 박살이 납니다. 엔진이 정지되면서 이 비행기가 동력을 잃고 거대한 쓰땡이가 되어서 뉴욕 상공에서 이제 추락하기 시작해요. 155명 승객이 지금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부기장 제프 스카일스가 당황하면서 조종관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 셀리 기장이 이 사람이 셀런버그인가라고 하는 패밀리 네임인데 줄여서 그냥 셀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셀리 기장이 아주 차분하게 이 말을 합니다. My aircraft. 내가 조종한다 이런 뜻이래요. My aircraft. 그 부기장 스카이스가 Your aircraft. 기장님이 조종하십시오라고 바로 이양을 합니다. 실제 비행기 블랙박스 기록을 보면은 엔진이 멈춘 뒤에 11초 만에 슬리 기장이 My aircraft라고 말합니다. 내가 조종한다. 관제탑에서는 사고가 난 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근 공항, 다시 라구아디아나 테트보로 쪽으로 회항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런데 슬리 기장이 지난 40년간의 자기 비행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 고도, 850m, 이 속도로 공항까지 갈 수가 없다. 만약에 이 비행기가 회항하다가 시내에 추락하면은 이 155명 승객뿐만 아니라 시내에 있는 집이나 이런 건물들에 대참사가 난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는 이 모든 가능성을 몇 초 만에 계산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유일하게 생존 가능한 뉴욕에 있는 허드슨 강에 착륙을 결정합니다. 엔진이 캐나다 그 거위들이 확 들어가가지고 엔진이 꺼진 순간부터 허드슨 강에 터치다운 하기까지 그 시간이요 208초예요. 4분이 안 돼요. 4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런 결정을 순식간에 내릴 수가 있었을까? 그의 경력에 아주 특별한 이력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비행시간이 많은 조종사가 아니었어요. 공군 시절에 이 슬리는 미공군 아카데미에서 글라이드 있잖아요. 글라이드. 그러니까 무동력 비행기죠. 이게 비행 교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글라이드는 엔진이 없어요. 오로지 기체의 고도, 속도, 바람의 흐름만 이용해서 착륙해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는 추락을 의미하죠. 사고 당일 이 두 엔진이 멈춘 순간 그때 이 비행기의 기종이 에어버스 A320 시리즈였는데 기체가 멈추니까 70톤짜리 거대한 글라이드가 된 거예요. 다른 조종사들이 당황할 때 그는 40년 동안 몸에 익혀온 무동력 비행의 그 감각을 바로 발동시킵니다. 그래서 208초간의 짧은 비상 상황에서 그의 본능을 자극하죠. 갑작스러운 계시가 아니에요. 아무 경험이 없는데 그 라이프스타일에 이와 상관없는 어떤 삶을 살아오다가 갑자기 비상위기가 닥치고 저기 착륙해야겠다. 그러한 본능이, 그러한 선택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40년간 몸에 밴 비행의 길, 아까 길을 뭐라고 그랬어요? 데렉이라고 그랬지, 데렉.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위기 가운데 바로 몸에 밴 비행의 길이 보인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잠시 주목해 보십시오. 범사에. 직역하면 너의 모든 길에서 이런 뜻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생의 여정, 습관, 행동방식, 비즈니스 등의 모든 형태를 의미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취미활동, 모든 영역, 범사에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는, 기도할 때는, 찬양을 할 때는 형제들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지만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개방하는 것, 그것이 범사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 Derek, 큰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반복되는 습관적인 경로를 이야기해요. 매번 반복되는 출근하는 길, 뭐 설거지하는 시간, 대화 습관, 삶의 루틴을 의미해요. 성경은 그것을 주목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은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 운명적인 사건을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성경은 성공을 Derek, 길이라고 표현하면서 갑작스러운 뭐 로또 당첨이나 어떤 예기치 못했던 진급,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삶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로또나 아니면은 어떤 갑작스러운 진급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유지시키지는 못해요. 중요한 것은 루틴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이 우리의 삶은 사건이 아니라 길이다, 데렉이다. 꼭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인정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숨김없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가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안다라는 의미,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야다라는 동사가 여기 쓰였습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서 깊이 알다라는 뜻이에요. 이 야다라는 동사가 성경에 등장한 게 창세기 4장 1절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런데 그게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알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 얼마나 깊이 알았길래 가인을 낳았을까요? 그 정도까지를 야다라는 동사가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 깊이 암 그런 뜻이죠. 그 모습이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 감정, 육체까지도 하나가 되어 숨김이 없는 상태의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남녀가 부부가 동침하는 것처럼 나의 가장 부끄럽고 은밀한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에는 분노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화가 침입니다. 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욕망이 생깁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그런 말 한다는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배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욕망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욕망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러나 적나라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무섭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얼마나 두려움과 관련된 약속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연두어 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약하고. 뭔가 헷갈린 것 같은데. 두려움이 많고 연두어 어리석은. 아이 키우다 보면 이런 장난을 아마 한 번쯤 쳐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 안나, 자, 안나를 또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안나. 자, 안나가 3살, 4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안나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 아이를 두고, 안나가 어디 갔지? 선물을 주랬는데 안나가 안 보이네. 큰일이네. 이렇게 해요. 그럼 안나의 표정이 어처구니 없다는 뜻이 이런 바보 같은 아빠가 있나? 이러면서 나 있는데 하면서 아빠 다리를 잡아요. 그럴 때 자기 엄마가 오고 또 누나도 가세를 해서 같이 세 명이 동시에 안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때 이 아이의 판단력에 혼란이 와요. 그래서 진짜네 안 보이나? 그러면서 울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장난 안 쳐보셨구나. 소름 돋는 사실은 우리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어. 내가 너희 곁에 있단다. 끊임없이 손짓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결정하고 선택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고 욕망 가운데 사로잡혔다가 욕망이 풀렸다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일까요?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서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24/7, 24시간 가운데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자녀예요. 영원히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그창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거기 계시죠. 혼자서 제 방에서 어떤 뭐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이동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하다가 잘 살아요. 그러다가 문득 백을 짚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여기 계시지. 맞아, 하나님 여기 계시지.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 시간에만 모시는 것에서 여러분 올해에는 업그레이드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벽장, 다들 그 클로젯 있습니다. 벽장. 영어의 표현을 보면 skeleton in the closet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벽장 안에는 뼈들이 있습니다. 냄새납니다. 혹시 여러분 로버트 보이드 멍거라는 분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로버트 보이드 멍거. 1910년에 태어나셔서 이분은 200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91세예요. 미국 저명한 장로교 목사 신학자입니다. 그가 1954년에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소책자예요.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한 50페이지 되려나? 아주 작습니다. 책 제목은 한국어로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고요. 영어 원제는 My Heart, Christ's Home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전 세계적으로 천만 부 이상 판매된 기독교 최고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원래 이 멍거 목사님의 설교에서 시작됐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음에 모셔드린 성도의 마음을 하나의 집으로 생각을 하고 짤막짤막하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각 방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아주 짧아요. 서재 같은 경우에는 생각과 가치를 지배하는 곳, 주방은 우리가 즐기는 욕망과 갈망의 장소, 거실, 주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 작업실, 우리의 재능, 직업, 기술을 사용하는 곳, 침실, 우리의 은밀한 관계와 사생활, 마지막이 벽장인데요, 이 클로젯. 주님께 조차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죄와 습관들이 있는 곳이. 이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한 페이지 정도 됩니다. 벽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분이 문과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나의 주위를 사로잡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집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주위에 무엇인가 죽어 있는 것이 있어. 위층 벽장 앞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말씀을 듣자마자 나는 곧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았습니다. 청계 참외는 60 내지 90cm가량의 네모지고 자그마한 벽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좌물쇠를 채워둔 그 백장 안에다 보잘것없는 개인적인 물건 몇 가지를 넣어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더구나 그리스도께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죽은 것이고 썩은 것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사랑했고 나 자신을 위해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들이 벽장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옛 생활의 찌꺼기들로서 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분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갈수록 냄새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분은 문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니다. 죽은 것들이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밀을 넣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그분께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등 모두를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자그마한 네모진 벽장까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이 열쇠는 드리지 말아야겠다. 자, 그분은 내 생각을 읽은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여기 2층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다. 나는 베란다 뒤편 저쪽으로 내 침대를 내어놓겠다. 도저히 이런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불행한 일은 그분이 당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심으로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슬픈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벽장을 열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저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알고 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다. 열쇠만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하마.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그분께 열쇠를 넘겨드렸습니다. 그분은 내 손에서 열쇠를 받으시느니 문으로 가서 벽장을 여시고 거기서 썩고 있던 물건들을 다 꺼내어 저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벽장을 정결케 하시고 페인트로 칠하고 수리하셨는데 그 모든 일을 순식간에 해치우셨습니다. 곧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 전체에 불어왔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주방시켜버렸을 때 얼마나 큰 승리와 해방을 맛보았는지,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간에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정하다라는 말은 내 삶에서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했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개방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동사 하나를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지도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방향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말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원어인 야샤르에서 나왔는데 야샤르라는 뜻은 길이 참 곧네, 길의 상태를 보고 길이 이렇게 곧다, 이것을 의미하는 동사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원어인 야샤르를 PL형으로 변형된 거예요. PL형은 강조형인데 야샤르가 야샤르라고 하는 동사로 변모가 돼요. 그때 변모가 되면은 강조형이 되는데 길이 곧다가 길을 직접 펴다로 변화돼요. 길이 곧다가 누군가가 힘을 가해서 굽어져 있는 그 길을 확 펴는 것, 그것이 이 동사예요. 우리가 범사에 그 주님을 인정하면 장애물을 치우는 적극적인 공사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앞길에 바위가 있으면 내가 깨트리겠다. 웅덩이가 있으면 내가 메우겠다고 하는 토목공사의 개념이에요. 세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이 행차합니다. 왕이 오기 전에 선발대가 왕이 지방을 순찰하거나 전쟁터로 나아갈 때 그 왕의 수리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미리 선발대가 와서 작업을 해요. 왕보다 앞서 튀어나온 돌을 치우고 움푹 베인 곳을 메우면서 굽은 길을 직선으로 만드는 것, 이 동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선발대가 되셔서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돌발적인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시고 길을 닦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 3장 6절은 아주 매력적인 구절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홍해와 요단강,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건너야 되는 길이 없어요. 뒤에는 적군이 쫓아와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래, 인간적인 명철은 아, 죽었구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도한다, 인도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요단강이 범람했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그 강에 내딛습니다. 강바닥이 마르고 땅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장애물 자체가 길의 일부가 되게 하거나 홍해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이 넘실거리면서 장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길을 내어줘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셉의 인생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동생을 아주 크게 배신합니다. 노예 생활에 들어갑니다.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아주 구부질대로 굽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굽은 사건들을 연결해서 애굽 총리라는 직선 경로를 만드세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지도라는, 지도하겠다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이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까 설리라는 그 기장이 40년간의 루틴화된 뭔가를 통해서 위기가 왔을 때 그 실력이 확 드러나듯이 말이죠. 위기는, 그리고 그때의 결단은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무엇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폭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고인 매듭을 풀고 굽은 것을 확 펴주세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과 같은 구부러진 길들, 그때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확 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만 적용하고 설교를 클로징하죠. 4의 법칙, 네 번의 법칙,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The power of four. The power of four. 미국 성서공회, American Bible Society와 CBE, 이게 성경 참여 센터, Center for Bible Engagement인가요? 아마 그런 단체일 겁니다. 이 두 기관에서 8년 동안 8세에서 80세까지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대단하죠. 4만 명 조사 진짜 힘든데.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 내지 두 번 읽은 사람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과 삶의 궤적에서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세 번 읽은 사람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네 번 이상 읽은 순간부터 그래프가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있잖아요. 폭발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에서는 이것을 4분의 법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이제 보니까 성경을 일주일에 네 번 이상 읽었을 때 성경 읽기가 그 사람의 데렉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길. 와, 감사합니다. 이거는 비전교회 성도 대단하다 진짜. 성경 읽기가 루틴화가 되었을 때, 데렉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는 이와 같습니다. 도박. 도박에 빠지는 그 중독이 74%가 감소합니다. 음주 57% 감소합니다. 포르노 61% 감소합니다. 성경을 일주일에 4번 이상 읽었을 때. 그리고 외로움 30%가 감소해요. 아, 외로움은 그렇게 많이. 분노 조절 장애가 32% 감소. 그런데 가장 비약적으로 회복력을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스트레스와 불안이에요. 엄청난. 이 수치가 나와 있지 않는데 비약적인 감소와 회복력을 보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때 하늘이 번쩍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이벤트를 기대합니다만 잠언 3장 6절은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길 애써 그분을 인정하라고 권면합니다. 2026년 2월달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파일럿이 되셔서 우리의 조종관을 쥐시도록 그리고 또 우리의 벽장 열쇠를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인정하셔서 이 2월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분길을 표시하는 그런 위대한 공사를 시작하시도록 허용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2월달에 정말 주님과 함께 밀접하게 우리 내면 세계에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고 아뢰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님께서 주가 되시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